오늘 진해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 마지막 부분 한 절씩 같이 기도하게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희망에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지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같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린 지난주에 29장 거의 전반에 걸친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이 단지 구약의 제사장 직위의 문제만 다루는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칭함받는 모든 신약시대의 신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영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기억할까요? 이 네 가지 절차, 물로 씻고 의복을 입히고 기름, 관유를 붓고 마지막에 피를 바르고 뿌리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중생의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성결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절차에 이 세 번에 걸치는 희생제사가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이 속죄 수송하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을 안수해서 거의 전가시켜서 죽이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번제는 15절부터 18절에 헌신의 번제를 드려준 수양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이런 헌신은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지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위임식의 수양이 드렸는데 이 마지막 수양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길어서 다 올리지 않았는데 19절부터 34절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또 나를 죽이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이 수양을 아주 드물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채움의 수양, filling of ram, filling of sheep, 뭐 이렇게 채우는 수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의 손에 채워준다, 제사장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의 대관식이나 제사장처럼 중요한 직책으로 위임받는 그런 의식에는 이런 채움의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8절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물의 기름 부위와 오른쪽 엎적다리 하나를 모두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놨던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앞에 수양의 부분들과 함께 아론과 아들들의 손에 쥐어지고 23절이죠. 그리고 24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손에 쥐어들고 하나 앞에서 흔듭니다. 요제라고 하죠. 그래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그 요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흔드는 것을 다시 번제물과 함께 노자단에서 하나님께 올려 화제로 드려진 것이 25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6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몫으로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임식을 제사를 거행하고 있는 것은 누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고 있어요. 왜? 아직 아론의 제사장은 이미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임명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위임식을 마치고 정식으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위임 받은 자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의 몫을 주는 것이 거기 26절이에요. 그래서 위임식 수양의 가슴에 가슴을, 수양의 가슴을 모세는 요제를 흔들고 그것을 자기 몫으로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따로 거룩히 구별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아론과 그 자신에게 속하는 영원한 분깃 또 몫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걸 여기 보여줍니다. 여기서 거제물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그 자손에게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물의 일부를 돌려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양의 화목제물로 간주되고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화목제물의 정한 부위는 제사장과 그 가족의 몫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어떻게 한다? 공급하신다. 필요를 채워준다. 이것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규례, 29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규례는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신성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기록해 놨을까? 중요한 적용점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6절, 28장에 이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분깃으로서 이런 규례는 오늘날 그리스인들, 특히 사역자들과 교회 공동체의 상호 관계에서 중요한 영적인 적용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역자에 대한 생계 보장과 어떤 교회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이 전담해서 사역하는 일꾼들 그것이 해외에서 파송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나 또 현장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생계의 걱정 없이 온전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는 그런 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이 드린 예물 일부를 그 분깃으로 받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예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것, 헌금의 주제를 다룬다는 것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의 원리들을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피해가지 않고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또 신명기 12장의 말씀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속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이 즐거이 하게 드리는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되는지를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같이 또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런 원리를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고린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을 망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제도와 십일조 제도 속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에 본문에서 간단하지만 어떻게 제사장을 세움을 입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공급하시고 치우신다는 생각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겠지.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드린 재물과 헌물 가운데 치유해서 자기 종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 같이 전임으로 복음 사역한 된 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급하시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헌금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또 사례도 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원리는 바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게 베풀어주시는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도 종들도 사역도 구제도 섬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서디스프에 말씀드렸지만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관이 있어야 되고요.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적인 그런 사역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주고 맡겨진 것들을 내가 관리하는 거고 또 십일조와 헌금에 이 드려지는 의미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의미를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물론 하시지만 내게 베푸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 갖고서 하나님의 주의 정도도 책임지고 교회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실천상입니다. 그래서 전임사역들에게 합당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이것이 그냥 고마워서 베풀어지는 그런 시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거룩한 의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역자 속에서는 마땅히 필요를 채워준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하면서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신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죠. 제문의 가장 좋은 부분이 어디냐면 가슴살과 넓적다림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또한 제사장에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귀한 것 드려지지 않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득 중에서 가장 첫 열매의 십일조와 감사 이런 것들은 예물들은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무 이행을 넘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뢰의 표현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이나 또 봉사하는 것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성과 또 섬김의 노력을 교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규례로서요. 그때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실성과 지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또 예배와 사역에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의 내용을 보고 역사를 보고 알지만 그들이 그렇게 십일조로 해서 제사장들이 그에 나오는 십일조로 공급받고 그 일을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 고용해서 개인 제사장 삼고 또 그 제사하는 그 일에 직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밖으로 나가서 딴 일하고 다른 거 그랬던 것이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가 이것이 제정됐던 것을 신실하게 쓰여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 전파와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하죠? 영원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사역의 지원이 일회성의 후원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과 사역과 선교활동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속될 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협력의 서기를 결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면한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미래 사역자들 양성하고 지원하는 일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위상이 다음 세대도 미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투자하고 심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8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제의 원리를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책임지고 그 방식은 어떤 뭘 통해서 공동체라는 교회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서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합당하게 우대하고 또 자신도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함께 어울려져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29절부터 34절 말씀은 아론의 의복과 위임식이 또 수양의 식사에 대한 규정인데 자, 29절 30절 말씀은 그거예요. 제사장 직분의 계승함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론의 거룩한 의복은 29절 30절 그 아들들에게 돌렸지니 그들이 입고 기름 부음을 받으며 위임식을 행할 것이며 그를 이어 시장 직분을 행할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섬기러 갈 때는 이제 또한 것을 입으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시장 아론의 의복이 자기가 죽으면 누구한테 것이었는 걸 그 아들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지시하고 있는 것이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시장의 아들이 그 직분을 대신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26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죽을 때 그의 옷이 벗겨졌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지장이 대지장이 입었던 의복을 물려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민수기 20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알려주면서 그것이 그 아들에게 계승된 걸 보여줍니다. 이 아론의 특별한 의복, 이 에봇과 흉패, 그것은 누구한테? 아들들에게 계승되죠. 이는 지장 직분이 혈통을 따라서 영구히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단순히 예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룩한 의복으로서 이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권위로 봉사하며 거룩함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입는 것은 위임식 기간 동안에 완전히 이 성별과 준비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임식 수양의 고기와 준비했던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먹는 이런 거룩한 의식이 보여지고 있는데 처음에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것처럼 대지시장과 시장들도 위임받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는 일종의 언약 식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으면은 다 같이 언약 상대방과 먹을 때 언약의 식사를 하고서 완성된 언약을 또 의미를 나누는 것처럼 그런 언약 식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먹는 절차 이것이 위임의 이제 다섯 번째 절차라고 할 수 있다라면은 이것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그걸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묘사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먹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뭘로 결부되냐면 성찬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로 성도가 되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중생의 씻음과 침례받아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성례에 기름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 바로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예식은 나중에 뭐가 묘사될 수 있냐면 어린 양 혼인잔치 속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리허설을 성찬예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예식이 보여지는 설교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연합되어서 먹고 마시고 그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나아가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38절에 42절 말씀은 매일의 예배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상번제 규례라고 표현합니다. 상번제 38절부터 4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리는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버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와 전제를 그와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들여서 상번제를 영원한 규제로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매일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속죄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규제를 상징하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번제 드리지 않죠. 아침 저녁으로 막 예배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교제하고 그런 규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신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물어야겠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녁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 자신 돌아보고 또 감당하고 또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이미 예수님께서 영원한 한 번의 상번제로 자신을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저녁에 드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편 141편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죠. 매일의 기도와 묵상 회상 모든 것이 하나님과 대화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예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또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교제, 밤낮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사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43절에 46절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그 읽어드렸죠. 43절에서 46절. 근데 이 복잡한 규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임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뭐가 되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그 의중과 의미를 또 제사장 위임식 속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거기 죄가 있고 오염덩어리고 거기에 불의가 가득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겠습니까? 레위기에 등장하는 곳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죄가 있으면 살라버려요. 그렇죠? 확 살라버려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하고 속죄제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죄가 다 없어지고 뭐만 있는 거예요? 성결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결.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곳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거룩함이 뭐다? 하나님이 임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드린 예배와 거룩한 삶의 추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좌정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위임받아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0장 살피는데 30장에서 지시하는 분향단과 물등봉을 제외하면은 성막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살펴서 다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제 성막 짓고 나서 위임식까지 하면서 이 시절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이유는 46절 말씀 보세요.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 누구다고? 여호와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45절 46절에 반복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함은 당신의 모든 전지전능함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완전한 기쁨을 갖겠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스파니아에서도 그랬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당신의 모든 전지전능함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도하고 또 선을 베푸시는데 완전한 기쁨을 얻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를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 이 땅에 심으리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 함께 있어서 너와 함께 임재하고 함께 인도하고 함께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는 그 보이는 시각에 그 성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상에 가실 처소를 지으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뭘 보는 겁니까? 하늘의 성막을 보고, 그렇죠? 보이신 시향대로 보고 그것을 이제 땅의 성소로 성막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2절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구별된 장소, 거룩한 성별된 기구들, 또 거룩한 성별된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야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의도와 의중과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건져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중심을 거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능과 기구와 또 성소와 지성소 통해서 다 드러내는 것은 누굴 드러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핵심이 또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 성막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은 이런 모든 조건들을 충족할 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29장에 와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참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참 신실하시고 우리처럼 아침 저녁으로 막 기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비단 이렇게 기쁨으로 복주려는 의도하려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궁극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를 뭘로 비유했냐면 성전에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처소는 여기는 예배처소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피 잡고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그런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 표현 자체를 성전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써요? 예배당, 교회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면 성전의 예배당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를 이제 신약에서는 성전에 비유했는데 이것이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죠?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거룩함이 거주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서 6장 19절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와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피로 거룩해지고 아론과 그 아들의 지상의 세움으로 피받는 의식이 거행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그 백성 중앙에 있는 성막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그 절차를 생각하면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 거룩해지지 않은 장소에 오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삼았다는 것이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놀랍죠. 은혜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죠. 우리의 성막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성막의 휘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은혜요, 유익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감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에게라는 일이 죄인을 하나님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만든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아는 백성은 이제부터 그분의 영광을 자신의 존재와 인생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초점을 갖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이 구원으로 부르심이 있지만 이런 은혜를 붙들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내에서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부르신 이 사명에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뭐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구원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다 됐지. 딱 구원받아서. 그럼 하나님 왜 여기 남겨놔? 구원받으면 다 데리고 가야지.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지. 그죠? 왜 남겨놔? 남겨진 시간 속에서, 남겨진 시간 속에서 삶의 최선의 가치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도록 또 부름받은 사명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라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뭐다? 동행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세상의 성공이나 수요보다도 뭘 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전에 나오죠. 하나님 예배에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옵니다. 그때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기구되어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을 뭐로 이겨요? 기쁨과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이 자리 아니더라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골방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이것을 종교적 의무로 한다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라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만나기를 원할 거야? 뭐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 자리를 여기서 같이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골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 또 찾아오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가장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내가 누구다?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안에 가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 불신자나 신자나 내 삶을 볼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4장 25절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들이 보여지고 움직이는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점은 바로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서 만나시겠다. 회막에서 만나시겠다 약속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만남에 있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형식적인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함과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특별히 제사장의 규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보여지는 성전의 삶이 타인과 또 믿는 자를 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